아가서 일곱 번째 메시지. 부활 후에 십자가를 통하여 휘장 안에 살도록 더욱 강하게 부르심 받음 두 번째.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부활 후에 십자가를 통하여 휘장 안에 살도록 더욱 강하게 부르심 받는 문제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휘장 안에 생활. 아가서 6장 4절부터 13절까지는 휘장 안에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내재적인 의미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추구하는 자가 그분의 부활을 체험한 후에 십자가를 통하여 휘장 안에 하늘의 지성소에 삶으로써 그분의 승천을 체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사랑하는 자의 칭찬. 4절부터 10절까지는 그녀의 사랑하는 분의 칭찬입니다. 그녀의 사랑하는 분은 그녀를 그분의 사랑으로 귀히 여기시며 그녀가 하늘의 성소처럼 아름답고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처럼 사랑스럽다고 칭찬하심.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움이 예루살렘 같고. 그녀의 사랑하는 자는 그녀를 그분의 사랑으로 귀히 여기시며 그녀가 하늘의 성소처럼 아름답고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처럼 사랑스럽다고 칭찬하십니다. 이는 그녀가 그분의 부활을 체험함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승천을 체험하면서 휘장 안에 지성소에 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데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성소라 불리우며 두 번째 부분은 지성소라 불리웁니다. 그 사이에 간막이 분리하는 것, 즉 휘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성소의 휘장이 육체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하늘의 성소에 육체가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서 한 가지 기본 원칙은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에 속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시간의 요소가 없는데 이는 그분이 영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장소를 관심하면서 하늘에는 육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사실을 관심하십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육체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완결하실 때까지는 우리에게 여전히 육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체험들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매혹되었고 달콤하신 주님 자신께 이끌렸습니다. 우리는 역대 교회 성도들의 발자취를 취함으로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영 안에서 그분과 교통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교통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가는지를 지시받게 되었고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됨을 통해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우리에게는 안식과 보호와 만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영적인 일들이 솔로몬의 글과 일치합니다. 다음 단계는 부활 안에 하나님의 새 창조로서 하늘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체험한 후에 우리는 더 나아가 휘장이 갈라지는 것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의 휘장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의해 갈라졌으나 육체의 휘장은 제거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휘장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추구하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시는데 사용하시기 위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분명 성숙한 형제였으며 부활 안에 하나님의 새 창조로서 하늘에 사는 시기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2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 있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와 같이 성숙하고 영적인 사람도 여전히 육체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 영 안에 아무리 많이 있을지라도 혹은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았을지라도 우리가 땅 위에서 살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여전히 육체가 있음을 가리킵니다. 우리 영의 거듭남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반면에 우리 혼의 변화는 점진적입니다. 우리 몸의 구속 또한 점진적입니다. 바울은 우리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있지만 우리 겉사람, 우리 몸은 매일 후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그분의 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육체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높은 수준의 영성에 도달하게 하려는 계획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얼마나 영적이든 간에 우리로 부활 안에 새 창조로서 승천 안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 안에는 더 이상 육체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위해 여전히 육체를 필요로 하십니다. 육체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깨어서 기도함으로 육체를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면 육체가 작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영 안에서 기도함으로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가서 6장 4절에서 예루살렘은 왕위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하면 속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왕이 되어갑니다. 왕이 되는 것은 왕처럼 다스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왕이며 부활 안에 하나님의 새 창조로서 살지라도 하늘의 성소에는 여전히 휘장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영적이든 여전히 휘장인 육체 안에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십자가의 다루심에 의해 휘장을 통과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 자신인 지성소 안에서 휘장 안에서 살 것입니다. 이것이 아가서에서 제시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의 체험에서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지에 도달할 때 우리는 다만 휴거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녀가 기치를 버린 군대와 같이 어미함.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또한 승리의 표로 높이 들린 기치를 버린 군대와 같이 어미하다. 그 사랑하는 자가 하늘의 성소와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이 된 것은 원수들에 대해 그녀가 승리하는 것에 기인함. 그녀의 사랑하는 분의 칭찬은 그녀가 하늘의 성소와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이 된 것이 원수들에 대해 그녀가 승리하는 것에 기인함을 가리킵니다. 오직 원수들에 대해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됨으로써만이 우리는 휘장 안에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 그녀가 생명 안에서 성숙했음을 나타냄. 이전에 그 사랑하는 자는 바로의 병거의 준마, 사론의 수선화, 골짜기와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 비둘기, 연기기둥, 침상, 연, 동산, 우물이 있는 샘으로 비유되었지만 이제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비유되고 있으며 이는 그녀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 생명 안에서 성숙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서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성숙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의 건축을 말하는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성숙에 이르도록 자랄 필요가 있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데에는 단지 일들을 경영하고 안배하며 처리하는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은 유기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경영에 따라 조직된 것입니다. 그러나 몸의 건축은 일들을 조직하고 경영하며 안배하는 우리의 능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유기체이지 조직체가 아닙니다. 이 유기체를 건축하는 것은 생명의 성장과 성숙에 달려 있습니다. 몸의 건축은 유기적입니다. 몸을 유기적으로 건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교회 건축보다 몸의 건축을 훨씬 많이 강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디모데전서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관한 책입니다. 이 책에는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에 관한 것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은 봉사의 일들에서 장로들과 집사들을 안배하는 것에 관해 말하지만 에베소서는 장로들과 집사들에 관해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지체들이 성장하는 것에 관해 말합니다. 먼저 우리는 자라야 하며 그럴 때 다른 이들을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이 온전케 함은 고린도후서 13장에 따른 것인데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살며 자라고 계시고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은혜와 그 영의 교통 안에서 삼일 하나님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지 일종의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의 성숙을 요하는 이 건축은 유일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이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유기적인 새 예루살렘을 완결할 것입니다. 거절하시는 듯한 주님의 말씀.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이는 거절하시는 듯한 주님의 말씀인데 실상은 그분에 대한 그녀의 압도적인 사랑의 표현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거절은 사실상 일종의 환영입니다. 주님께서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실제로는 우리가 항상 우리 눈을 그분께 두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가 항상 우리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녀의 사랑하는 분의 말씀은 그분에 대한 그녀의 압도하는 사랑의 표현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입니다. 그녀의 머리털은 염소떼 같음.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이곳의 의미는 4장 1절 하반절의 의미와 동일합니다. 그녀의 이는 암양떼와 같음.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고. 이곳의 의미는 4장 2절의 의미와 동일합니다. 그녀의 뺨은 석류 한쪽 같음. 너울 속에 너의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이곳의 의미는 4장 3절 하반절의 의미와 동일합니다. 그녀의 사랑하는 분이 많은 다른 믿는 이들의 사랑을 받음.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여기서 우리는 그녀의 사랑하는 분이 왕후들과 비빈들과 처녀들인 많은 다른 믿는 이들의 사랑을 받지만 그녀의 사랑하는 분은 그녀를 그분의 사랑과 완전한 자로 여기시며 그녀를 그분의 유일한 사랑하는 자로 은혜로 거듭난 유일하게 선별된 자로 칭찬하십니다. 그녀의 사랑하는 분이 그녀를 아침빛으로 칭찬하심.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그녀의 사랑하는 분은 그녀를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으며 다른 이들에게 빛을 가져다 주고 비추는 아침빛으로 칭찬하십니다.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함. 10절 하반절에서 그녀의 사랑하는 분은 다시 한번 그녀가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의미는 4절 하반절에서의 의미와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일.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여기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의 일을 봅니다. 그녀는 포도나무의 순과 석류나무의 꽃과 같이 신선하고 푸른 것들이 자라는 골짜기의 동산인 그녀 자신에 대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견과가 자라며 단단한 음식이 자라는 특별한 동산인 그녀 자신에 대해 일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부드러운 것들이 자라는 동산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특별한 견과들이 자라는 과수원으로 여깁니다. 사랑하는 자의 진보와 승리. 12절과 13절은 사랑하는 자의 진보와 승리를 묘사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신속히 진보하고 있음을 알지 못함.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그녀는 귀한 백성의 수레가 나아가는 것처럼 자신이 신속히 진보하고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녀에게 매혹된 자들이 그녀에게 돌아오기를 요청함.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그녀에게 매혹된 자들은 그녀에게 돌아오기를 요청하는데 이는 마치 춤추면서 승리를 축하하는 두 군대를 보듯이 그녀를 보고자 함입니다. 아가서 6장 13절에서 솔로몬의 여성형인 사랑하는 자의 이름 술람미가 처음 사용되었는데 이는 이 시점에서 그녀가 솔로몬의 복사판 배필이 되어 마치 하와가 아담에 대해 그러하였듯이 생명과 본성과 형상에서 솔로몬과 동일했음을 가리키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그들의 결혼을 위해 그분과 어울리도록 생명과 본성과 형상에서 그분과 똑같이 되었음을 상징합니다.